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에 대한 미사일 공습으로 함대 사령관 등 수십 명의 러시아군 장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 흑해함대 본부를 겨냥한 지난 22일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을 포함 34명의 장교가 사망했으며 10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르 소콜로프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병합했던 크름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공습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이번 공격으로 흑해함대 본부는 복구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로이터통신의 질문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수출 구역인 이즈마일에 밤샘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이 공습으로 두 명이 다치고 국경 검문소의 건물과 저장시설, 차량 30여 대가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밤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이란제 드론 38기 가운데 26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데사 지역 외에 물콜라이우, 헤르손, 키로보흐라드 지역도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등의 분쟁 지역에서 탈출한 외국인들이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통한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이민국은 오늘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 20일 현재 약 2,091명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일본에 체류 중이며 이 중 1,931명은 1년간 유효한 특정 활동 비자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류 허가는 일본 법무상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일본은 유엔 난민협약 서병국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 등은 협약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12월부터 새로 적용될 이 제도는 이처럼 난민 승인 요건에 붕합하지 않는 분쟁 지역 출신자들의 일본 내 거주 승인을 가능토록 위한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1951년 채택된 난민협약에서 난민의 정의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박해의 공포로 인해 고국이나 출신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남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의 다자정상회의에서 영내 파트너십 강화 등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 중인 2차 미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를 계기로 호주, 쿡제도, 니우에, 솔로몬제도 등의 정부들이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부 지도자들이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1차 회의에서 발표했던 미국 태평양 국가 동반자 관계 선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또 유엔 헌장 원칙에 부합하고 투명성과 책임 정신을 바탕으로 하며 상호 존중의 기반을 둔 진정한 동반자 관계 하에 함께 일할 것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들 도서 국가들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을 포함한 2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을 승인해 줄 것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쿡제도 니우에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호주, 뉴질랜드, 솔로몬제도, 쿡제도, 니우에, 피지 등 태평양 소재 18개 나라들의 회의체로 태평양의 독립국가 및 자치지역 등의 연례 정부 수반 회의를 통해 경제발전 등 역내 공동문제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오늘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분리주의 자치 세력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날 사고가 아르메니아로 향하려는 수천 명의 인파와 난민 차량 행렬이 한꺼번에 몰려든 가운데 스테파나 케르트 외곽의 한 주유소에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외에 290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수십 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아르메니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주민 만여 명이 아르메니아에 들어왔다고 아르메니아 정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날 오전 발표를 통해 해당 지역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약 13,500명이 국경을 넘어 아르메니아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한 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One is broadening in scope. And significance seemingly every day. Now, foremost,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 당국은 3국 정상회의를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3국 정상회의 추진에 대해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외교 당국자의 평양 방문 계획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최고는 20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0주년을 맞은 미한동맹이 안보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고 미 국무장관이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확대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5일 미한 동맹의 범위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 개최한 한미 전략 포럼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One is broadening in scope and significance seemingly every day. Now, first and foremost, That's a testament to the extraordinary close ties between our people and between our
블링컨 장관은 이는 무엇보다 매우 긴밀한 양국의 인적, 경제적 관계,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를 위한 민주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증거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과 우리 외교의 힘과 목적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한 두 나라가 안보로 시작해 모든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같이 갑시다라는 공동정신에 기반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의 전선이 강화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상호 방위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고 이는 확장 억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두 나라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SK실트론, 한화큐셀 등 지난 2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과 혁신이 양국 경제력의 토대라며 생명공학, 배터리, 반도체, 디지털, 양자기술, 우주과학과 달 탐사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도 강력 비판했습니다.
Now, we're seeing this as a two-way street that is increasingly dangerous. With on the one hand, a Russia desperate.
블링컨 장관은 북러 관계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 양방향의 관계라면서 러시아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침략을 위해 필사적으로 장비 공급을 모색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 강화와 진전을 위한 지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파트너 동맹국들과 협력해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70년간 새로운 도전에 맞서 견고성과 적응력을 증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는 역사적이었으며 미한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한편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Attempts to assist North Korea's unlawful programs or to engage in arms trade with North Korea must therefore stop.
박 장관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구속력 있는 결의를 준수할 더 무거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벤 홀런 동아태 소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푸틴의 전쟁에 연료를 제공하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이를 위해서 기존의 대북 제재를 더 잘 이행해야 한다며 북한이 고통을 느끼는 지점을 추가로 찾을 때까지 기존 제재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has identified a variety of schemes. The DPRK is using to evade those sanctions and some of the firms that are aiding and abetting.
벤 홀런 의원은 유엔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계획과 이를 방조하는 일부 기업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미 재무부와 논의했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등 우리는 제재 집행 체제에서 빈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도 더 부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4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가 한반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 관련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홀런 의원이 발의한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고 있으며 2019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회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한일 군사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극동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일 3국 군사협력이 강화된 것이 향후 양국의 지휘구조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Is the UN command the right structure to be that gap spanner, if you will,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s the two countries have more and more.
브룩스 전 사령관은 유엔사가 한일 간 간극을 메우기에 적합한 구조인가, 아니면 극동 사령부 같은 것을 재개해야 할 때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극동사령부로 통합해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두거나 별도사령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일 협력 강화로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이 거의 삼각형으로 연결됐다면서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외교적 진전에 군사체계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외교 당국자의 평양 방문 계획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계획에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과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가 직접 표결에 참여한 결의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비난하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을 일축한 데 대해선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유엔에서 안보리와 대북결의 이행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포럼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친선적이며 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정상회의를 모색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분명히 미국은 자국민의 최선 이익을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각국의 능력을 존중한다며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과 파트너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같은 답변을 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경제를 세계 경제에서 단절시키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과 무역을 중단할 의도가 없고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다른 모든 나라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한, 중, 일 당국은 4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던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정병원 차관보와 중국 외교부 농룽 부장조리, 일본 외무상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심의관은 오늘 서울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급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 대표들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3국 차관보급 당국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 4년간 정체됐던 3국 정부 간 협력이 재활성화되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데 대해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일본의 외교, 국방, 수장 교체가 미한일 3국 협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관련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구체적 계획은 일본과 한국에 문의하라면서 분명히 미국은 자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각국의 능력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here, certainly the United States respects the ability of nations to make decisions.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자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내주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조속히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피에르 대변인은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각을 통해 외무상과 방위상을 모두 교체한 데 따른 미한일 3국 협력의 영향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피에르 대변인은 몇 주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이고 매우 중요한 3국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미한일 세 나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ook, you saw the relationship continue to deepen and grow just a couple weeks ago.
그러면서 우리는 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그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외무상과 방위상을 포함해 각료 19명 중 13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내각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미카와 요코 전 법무상이 새 외무상에, 기아라 미노우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새롭게 방위상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핵개발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5일 여러 장소에서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 지속과 일치하는 활동들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AEA continues to monitor the DPRK nuclear program. We have observed activities at several sites.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제67차 IAEA 정기총회 연설에서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런 활동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는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하고 사찰단의 부재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중단된 상태며 IAEA는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4월 최선희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내고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를 설교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내정 간섭 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날 IAEA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를 대표해 발언한 안젤레스 모레노 바우 스페인 외교장관은 통역을 통해 이유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과 IAEA 포괄적인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고 추가 의정서를 발효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아래서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기타 특별 지위를 절대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 대표로 IAEA 정기총회 일반 토의에 참석한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 부장관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미국 행정부는 유엔 헌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자들이 핵기술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year's General Conference marks 70 years since President Eisenhower presented.
그레노 장관은 올해는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미국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과 안보,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고 촉진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역량 강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25일 개막된 제67차 IAEA 정기총회는 미국 등 17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IAEA는 이번 총회에서 2022년 연례보고서와 내년도 예산안, IAEA의 안전조치 실효성 및 효율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안전과 북한, 이란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건 접수 약 2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3천 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3호가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한 부분입니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가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 금지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단 살포 전에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용이해진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포괄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어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전단은 다른 법으로도 지금 충분히 행정적으로나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판단이 무차별적인 어떤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또 접경지역의 안전을 해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발의됐습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당시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과 단속 의사 등을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과 큰샘, 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그해 12월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말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집단이 미국에 독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범죄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미 보건부분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집단은 국가가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발표한 의료 및 공중보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범죄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은 각각 상대적, 절대적인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사이버 강국이라며 두 나라의 사이버 범죄 집단은 미 보건 부분에 독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의 국내 정치는 국가 지원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 보건 부분을 위협하는 독특한 사이버 범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 조직으로 활동하는 북한과 중국에서 비롯된 그룹들은 다른 사이버 범죄 조직의 모든 정교함을 갖추면서도 그 배후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자원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국가 지원을 받은 범죄자이며 미국 의료 부분을 포함한 여러 산업을 표적하고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의 보건 부분 등을 겨냥한 북한 사이버 공격의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정보안보실과 보건부문 사이버안보협력센터가 공동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형과 이를 지휘하는 북한 정찰총국의 성격과 임무 등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김숙희 등으로도 알려진 FT43과 라자루스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사이버 범죄 행위자들의 공격 유형과 목적도 분석했습니다. APT43에 대해선 북한의 다른 국가 지원 행위자들과 고도로 협업하며 전략적 정보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집단은 고도로 맞춤화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감염 경로로 사용한다며 VOA 기자를 사칭해 북한 관련 논평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의 경우 10년 넘게 가장 활발한 북한 사이버 위협 그룹 중 하나라며 스파이 활동과 지적 재산 탈취, 금융 사기 등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미 보건 분야를 상대로 한 북한 해킹 조직의 위협을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 보건 분야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건부문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의보를 통해 미 정부기관의 네트워크와 서버 보안 프로그램인 매니지 엔진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있었다며 공격 목적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그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스코 탈로스의 최근 보고서 분석을 인용해 라자루스가 미국과 유럽의 인터넷 기반 인프라와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 보건 분야 인프라 시설의 보안 프로그램에 취약점을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의보에서도 역시 북한 해킹 조직의 목적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의료기관 등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해킹해 그 대가로 암호화폐 등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사이버 전문가인 매튜 하 발렌스 글로벌 연구원은 VOA에 특히 북한이 의료기관을 계속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의료정보의 경우 탈취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고급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requires the North Koreans to be able to steal that information, which is a lot harder than just simply accessing.
실제로 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이를 해지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실을 공개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신속한 대처로 약 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은 올해 초 발표한 연례 전세계 위협평가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암호화폐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돈을 훔치기 위해 기업들을 겨냥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자들이 랜섬웨어로 의료회사들을 겨냥하는 것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 한산했던 북한-러시아 접경지역이 다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군사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접경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24일자 프레니랩스의 위성사진에 열차로 추정되는 기다란 모양의 물체 3개가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열차가 정차하는 지점입니다. 이들 열차 추정 물체는 길이가 각각 225m와 110m, 60m로 모두 화물의 선적 혹은 하역이 이루어지는 야적장 일대 선로에 모여 있습니다. 이 중 길이가 긴 두 개의 열차는 하얀색으로 포착됐는데 하얀색 덮개가 씌워진 화물이거나 하얀색 지붕이 덮인 열차 객차로 추정됩니다. 또 중간 길이의 열차는 위성사진에 청록색으로 표시됐는데 이 역시 화물인지 혹은 객차 지붕색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일대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전후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러 나흘 전인 7일 이곳 선로엔 전날까지 포착된 하얀색 물체가 사라졌고 이전까지 야적장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화물 추정 물체 역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런 상태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온 지 약 이틀 뒤인 19일까지 계속됐는데 그러다 22일과 이날 북한 측 선로에서 다시 열차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올해 1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두 나라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실제 무기 운송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물론 열차와 화물의 활발한 움직임만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불법 활동 현장으로 특정한 지점에서 열차가 포착되는 건 의심을 살 만한 정황입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기간 북한과 우주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은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포탄 등 무기 거래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며칠 사이 재개된 북러 간 열차 통행과 실제 무기 거래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지난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북러 간 만남을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20일 관련 문제로 한국 정부에 초치된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엔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에서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 출신 전문가는 만수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장쑤성에서 지난 14일부터 만수대 창작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화가들의 작품 등을 전시하는 북한 현대유화 명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쑤성 우시시 문화예술연맹 등의 후원으로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에는 우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 유화작가 13명의 작품 총 69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BOA가 참여작가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가 소속 작가로 알려진 김기철, 정영화 등 두 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 북한 예술가들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 훈장인 공은 예술가 칭호를 받은 김기철은 현재 평양 미술대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09년 호주 브리즈번 소재 국립미술관인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가 주최한 전시회 만수대 창작사 소속으로 작품을 출품해 대회에 소속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1992년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은 정영화 역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로 수령님 배웁는 날, 전사의 기쁨 등 선전화와 유화 창작 분야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로 해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11명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아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중 홍천성, 김상숙, 김진혁 등 상당수도 북한 내 작가들에게 최고의 영예인 인민예술가와 공은예술가 칭호를 받은 미술 작가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이 참여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BOA는 중국 장쑤성 우시박물관 측에 서면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1959년 설립된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최대 규모의 예술 창작단체로 동상과 건축물을 포함해 각종 예술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가 최근 10년간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를 통해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자산 동결 대상, 즉 제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항목을 통해 평양 소재 만수대 창작사를 동일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유엔 대북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자국민 등이 해당 작품을 구매하거나 소유,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우시박물관 측은 전시회 설명을 통해 북한 작가들의 작품 총 69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혀 해당 작품을 북한 측으로부터 구입했거나 대여 또는 양도받는 등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수대 창작사 작품의 해외 전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맡고 있는 전문가 패널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21년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열병식 등 북한의 무기 전시 활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금지된 예술품이나 조각상을 광고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 2016년부터 만수대 창작사를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긴급 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25만 달러 혹은 거래자금의 2배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거주 외국인이 관련 행위로 적발될 경우 미국 정부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만수대 창작사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만수대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25일 VOA에 유엔 안보리는 만수대 창작사에 대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재 대상에 지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이런 인력들을 동원해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면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예술가들은 이론의 여지 없이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가 지적한 노동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로 만수대 창작사를 포함한 북한 군수공업부와의 모든 거래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이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유엔 제재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만수대 예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승인이 없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 실사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탈북한 이연승 글로벌 피스재단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예술작가들의 거의 대부분은 만수대 창작사 소속이라면서 특히 인민, 공훈예술가와 같이 명망있는 예술가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수대 창작사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 당국이 작가들의 소속을 숨기는 등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해외 전시 활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내에서는 거의 다 만수대 창작사 소속이고 그거 통해서 노동당에서 허가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만수대 창작사 자체가 제재를 받았으니까 이 작가들 작품은 제재 대상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아예 해외 나와서는 이제 단독으로 아마 이제 그런 회사 명칭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모든 작가들과 미술품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구조라면서 이들의 해외 전시나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들도 전부 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품 전시나 판매로 얻게 된 수입은 곧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뭐 북한 그 회사가 국가의 창작금이라든지 이런 걸 바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게 전시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만수대 창작사나 또 북한의 이 작품들이 계속 외부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쨌든 그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좀 고스란히 그 돈은 다 정권으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해외에서 거부감이 있는 선전 사상용 작품 대신 풍경 및 인물화 등 유화 작가들의 작품을 해외 판매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 만큼 북한 작가 작품의 중국 내 전시 및 판매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지난 8월 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해 양국 예술가들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주북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준 대사는 지난 8월 8일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해 양국 미술가들이 한층 더 교류, 협력하고 양국 인민의 소통 촉진과 우호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김성민 만수대 창작사 부사장도 중국 예술기관과 더 많은 교류 협력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만수대 창작사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유엔 대북결의 2371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결의 2371호가 채택된 2017년 8월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결의안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이 미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동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전략적 투자와 국가 및 경제안보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간 경제와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기술협력 포럼 연설에서 컴퓨팅과 청정에너지, 기타 핵심 및 신흥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그리고 악의적 행위자로부터 우리 공동의 국가 및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취하고 있는 경제적 조치 등 우리 경제 및 기술 협력 의제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미한 파트너십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아래 시행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거론하며 미국 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한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미국 내 기술 산업 기반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혼자서만 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미국이 기술 역량을 구축하면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핵심 기술 및 공동 연구, 기술 상용화 협력, 공급망 개발 등에 대한 상호 무역 및 투자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동맹국, 특히 한국 같은 주요 기술강국과 더 나은 혁신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산업 전략 투자는 이런 분야에서 미한 정부 및 상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미한 양국 간 상업적 파트너십과 결합한 우리의 산업 전략 투자는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경제 협력의 범위와 지평은 상당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국제 경제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15개의 미국 기업을 포함한 사이버 안보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혁신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를 약화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자와 적들에게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기술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우리 국가안보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공동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바로 내가 15개의 세계적인 미국 기업을 포함한 사이버 안보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의 이번 한일 방문은 최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삼국정상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한국 방문 중 한국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기업들의 경영진과 만나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등에 대한 한국 측 우려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상무부의 그레이브스 부장관 방한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상무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약화하려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핵심 기반 시설과 기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보안과 그 외 중요한 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상업적 관계를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U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의 외교적 병기라고 미국 터프스대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최근 김여정에 관한 책 The Sister를 펴낸 이 교수는 22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여정이 핵 위협을 가하는 전 세계 유일의 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15년 동안은 유일한 후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이성윤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더 시스터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소재로 한 최초의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부부장에게 관심을 가진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1년 12월에 김정일 사후 유리관 속에 김정일 시체를 이렇게 전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북한 사람들이 와서 통곡도 하고 그럴 때 김정은 바로 뒤에 서 있는 여성이 굉장히 그 여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통곡을 하면서 흐느끼면서 골드 쏙 들어갔더라고요. 며칠 동안 뭐 식사도 안 한 것처럼. 근데 이 여자가 누굴까? 젊은 여성인데 김정은 바로 뒤에 서 있는 거 봐서 아마도 가족이 아닐까. 2018년도 1월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뭐 의도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김여정을 그 다음에 그 개막식에 보내고 개막식에서도 이 관중석에 김여정이 앉아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부대통령 펜스 내외 뒤에 위에 앉아가지고 턱을 치켜들고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김여정을 위에다가 앉혔을까? 좌석이 그냥 그렇게 뭐 우연히 배치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책에서도 밝히지만 김여정이 우리가 미국 펜스 대통령 위에 앉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나올 때마다 후계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최근에는 딸 김주혜까지 등장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가부장제 이렇게 또 남녀차별이 심한 북한에서 과연 여동생인 김여정이 오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여정이 오빠를 밀어내고 군림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이곳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위 백두혈통 김일성의 후손으로서 집권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이라는 또 오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정은의 형이죠. 김정철은 김정은 시대에 단 한 번도 김정은 옆에 서 있는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몇 년 동안 그 김정일의 일식 주방장 켄지 후지모토라는 가명이죠. 그분 전기에 그분의 책에 따르면은 김정철은 어려서부터 전혀 이런 뭐 파워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없었고 5년 김정은의 딸이든 아들이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김여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시스터 독자들이 김여정에 대해 이것만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월 3일에 김여정이 최초로 자기 본인 이름으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4살짜리 어린 아이보다도 더 더 멍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의 바른 공주님 같은 이미지를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오늘날까지 40번 이상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하나같이 다 비아냥되고 비꼬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바보 천치라고 하고 등등 독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김여정이 젊고 비교적 젊은 여성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고 그러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뭐 평화, 통일, 비핵화, 협상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제가 우려되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 구별을 안 하고요. 평양에서 온 공주 김여정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여성을 가르칠 수도 있다. 내가 좀 컨트롤 할 수도 있다. 이런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여정의 달콤한 평화 공세에 속아서 정말 진심인 것 같다 이러면서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북한 역사에 전례가 없는 파워풀한 백두혈통의 공주로서 굉장한 외교적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김여정을 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중 하나라고 묘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22년 4월 달에 성명문에서 김여정 성명문에서 최초로 핵 협박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 당시에도 지도자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나는 이런 그 위임을 받았다 강조하면서요. 그러고 불과 이틀 후에 4월 5일에 똑같은 좀 더 강도 높은 핵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 번 핵 공갈, 핵 위협, 선제 공 핵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고 김여정도 하고 그러니까 뭐 소위 뭐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 여성 독재자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런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이 현실을 알려야 되는데 북한 당국에서는 또 무슨 법도 하나 2020년 말에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한국 무슨 드라마나 뭐 그런 K-POP 이런 거를 접하고 전파하면은 뭐 처형할 수도 있다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에서도 Voice of America 뭐 더 통 큰 지원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보를 계속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데 있어서 VOA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제 책의 뭐 일부를 북한 주민들에게 읽어줘야 된다. 실상이 이렇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뭐 기후변화, 미국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뭐 결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돈이 없어서 식량을 구입 못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치 뭐 옥수수 등 뭐 밀가루 등 뭐 쌀을 수입해서 배포를 한다면은 북한에서 어느 누구도 굶주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실상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자신에 대한 책뿐 아니라 조만간 제작될 다큐멘터리를 접하면 어떨까요?
뭐 아주 예뭐 마음이 편하진 않겠지만 저는 김여정 같은 인물은 기본적으로 나르시스트라고 봅니다. 자기 도치, 자기 관점에서만 세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이용도 하고 그래서 뭐 저기 미국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암흑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에 관한 전기도 썼다. 그게 영화로도 나온다 하면은 기분이 썩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좀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터프츠 대학교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로부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소재로 한 책 The Sister에 대한 이모저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제20회 북한 자유주간이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조명하는 집회, 토론회, 시위 문화 행사로 짜여졌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자유주간을 기념하는 가운데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돌볼 수 없는 학대를 겪고 있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대변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탈북자와 인권 공동체의 용기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무부의 가장 최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각종 인권 유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살인,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처벌, 사법제도의 부재, 연좌제의 처벌, 검열과 탄압을 통한 표현과 언론에 대한 완전한 국가 통제,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국내 이동의 자유와 국외로 나갈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인신매매, 그리고 최악의 아동노동을 포함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고문과 굶주림, 강간, 끊임없는 강제노동을 당하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자국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는 중국에 억류된 2천여 명의 북한인들을 포함해 북한 망명 신청자들의 곤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문과 자의적인 구금,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별에 기초한 폭력, 그리고 즉결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조하고 책임을 물으며 북한 내부 외부 및 내부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